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8월 첫 주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여름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8월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덥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빵 터질 것 같은 불쾌지수는 사람들을 피하게 만드는 타당한 이유가 되는데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태어난 분이나 결혼한 분들이 있으실까요? 8월의 탄생 보석은 감난석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행복, 친구와의 화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난석은 태양을 상징하는 보석이기에 화합과 행복을 상징하고요.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과 지혜, 용기, 혁명을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의미를 찾아보니요. 8월도 어느 계절 못지않게 아름다운 하루하루가 될 것 같다는 설렘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두 자매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푸득 더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8월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8월이 생이신 분, 생일이신 분 계시나요? 전 7월에 큰아들을 낳았는데요. 정말 습하고 덥고 산후조리에 불때서 방은 뜨겁고 그때 기억을 하면 지금도 땀이 줄줄줄 흐르는 것 같습니다. 소리자매님은 학교 방학 중이시죠?
네.
이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네. 해수욕도 하고 네.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방학인데도 여전히 바쁜 우리 수리자매님의 일상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수인자매님은 북조선 계실 때 8월 하면 딱 떠오르는 좋은 기억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하나만 나눠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8월이 생일이다 보니
아 그러세요?
네, 네. 주변에서 선물도 많이 받아서 1년 중에 가장 네. 행복한 달이기도 합니다.
아 8월이 생일이신 분이 여기 계셨네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어머님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의 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마음의 크기는 어떨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요? 저는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대부분 상처 입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조금 가늠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작아 조금만 불편한 자극을 주어도 부정적인 말과 감정으로 채워지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유리알같이 깨지기 쉬운 마음의 그릇이라서 조그만 자극에도 금방 금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제 마음의 그릇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 예.
너무 단단한 재질이면 안 될 것 같고 크기가 너무 크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다 담아낼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마음은 크기보다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이 나의 문제로 꽉 차 있으면 옆에 있는 나그네, 아내, 자녀들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겠죠.
제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올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네. 그 자리를 비워 놓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리자매님,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부부싸움입니다.
네, 부부싸움. 네, 부부싸움을 정서적인 충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무언가로 꽉 차 있어서 다른 가족이 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숨막히는 상태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또는 다른 자극을 받을 때 튕겨나오는 충돌. 네, 이거를 부부싸움이라고 합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혹시 네. 상대가 제 마음을 너무 몰라줍니다. 이런 말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보지 않으신 우리 소리자매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엄마한테 많이 듣던 말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준다면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또 생기죠.
네, 서로 대화로 소통하면서 상대를 공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생각과 감정이 나를 이해하는 도구이고요. 또 타인을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때로는 대화를 할 때 도무지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건강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그럼 건강한 마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나 타인을 잘 이해하며 수용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먼저는 자기 수용입니다.
자기 수용은 자기의 모습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기 용납을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잘 말해주셨어요. 네, 역시 우리 수인자매님 최고입니다.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기 용납은요, 모든 변화와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어렵고 네.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알아봐주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이루고 있는 감정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마음은요, 감정과 생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감정을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감정이 풀어지면서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편해짐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게 마음을 이해받고 감정이 풀어지는 과정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은요, 내게 건네는 마음의 소리예요. 따라서 모든 감정은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서 화, 억울함, 짜증, 분노 등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무조건 참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자기 감정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편이라서요.
네.
감정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표현을 합니다.
아, 부정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그쵸?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 알려주고,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상대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좀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보통 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나요?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화가 나고 좀 안 좋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피해달라는 시기에 권유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네. 듣고 알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런 부정적인,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부정적인 감정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니까.
네.
그래서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상대방한테 수용이 좀 안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머를 섞어가면서 조금 승화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연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상대방이 자신의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표현하는 모습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을 하거나 반발을 하거나 반박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사실 표현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우리 소리자매님은 유머를 섞어서 예, 표현을 해주면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예, 유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감정은요. 알아주고 표현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요. 우리 몸이 어딘가에 남아 끊임없이 표현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현되기를 요구하는 감정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혹시 참다 결국 폭발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하나의 감정을 예로 들어 보면요. 화라는 감정을 예를 들어 볼게요. 화라는 감정이 내 안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할 줄 모르고 회피나 억압이나 무시함으로 처리를 했다면 이 올라오는 화라는 감정을 억압하는 한계에 다다를 때 펑 하고 폭발하고 맙니다.
아, 평상시에는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고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면 내면에 쌓이면서 강화되어 분노라는 감정의 덩어리로 성장을 하고 맙니다. 밖으로 표출되지 못한 분노라는 감정은요,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울한 증상으로 커지게 됨을 볼 수 있어요. 분노라는 감정은 그 힘이 워낙 강해서요, 분노 이외에 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꽉 차 있어서 네. 그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감정을 알아차리는 세심함을 잃어버리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타인과의 친밀한 교제나 소통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감정의 세밀함, 알아차림이 분노라는 감정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의 힘은 매우 큽니다. 북두산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불안, 두려운 감정, 우울, 분노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야 나 자신은 물론이고요. 가족,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감정은요, 이겨내는 대상이 아니고요. 조절하여서 표현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세밀하게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가정은요, 모든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연스럽게 받아줄 때 안정감을 느끼면서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녀든 부부든 서로의 감정에 공감해 줌으로써 안전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서 직장에서 관계가 너무 힘든 민수 씨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글입니다. 수리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네.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제 감정조차도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냐고 묻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상대방은 화를 내거나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해야 관계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물론이고 제 감정도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가족으로부터 감정을 무시당하고 억압받는 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정도 없어지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화가 올라옵니다. 우울한 감정이 저를 지배할 때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무기력감도 몰려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수 씨는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속상함인지 짜증인지 화가 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또는 지금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민수 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민수 씨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눌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대화 상대가 자기 자신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지금 내 마음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오늘은 어떤 감정이 많았는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주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억압되고 무시되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자, 우리 부부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눌 건데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는 부부가 있을까요?
한 번도 안 하는 부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번만 하는 부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부나 갈등은 있죠. 부부싸움은 언어, 물리적, 신체적 폭력을 제외한다면 그로 인한 부부싸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더 건강한 부부일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인정하는 것이 더 건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부부싸움은요, 행복으로 가기 위한 정서적 충돌이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위한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많은 부부들을 보면 싸우기는 싸워요. 하지만 감정적인 소모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회피하거나 피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부부싸움은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싸우는 방식이 문제인 것이에요.
아, 싸우는 방식이 문제인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같은 갈등 상황이었거나 어려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어떤 사람은 큰 문제로 받아들이고 또 그 문제와 같이 함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문제를 대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감정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관계 방식에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은 자녀들의 정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엄연히 들여다보면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정서에 마음에 영향을 주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부싸움이 전혀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되어 자존감도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이 없는 가정이 많지는 않겠죠.
네, 맞아요. 다른 게 많은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된 거였잖아요.
네.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어쩌면 부부로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부부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인 자매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조율의 과정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무작정 나쁘다고만 인식하는 것은 부부의 갈등, 불편함,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조율의 과정을 피하는 모습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신자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하여 부부싸움에 대한 생각의 틀을 넓히시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결혼 31년 차인데요. 부부싸움 그저 피하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거는 없더라고요. 임시 방편으로 잠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피하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서로의 불편한 마음이나 감정을 점점 더 많이 숨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등 상황인 싸움은 피하고 싶고 싸우느라 지치는 게 싫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모습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괜찮은 척, 아닌 척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진심은 보이지 않게 되어서 결국 서로 대화조차 안 하게 되는 관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부부로 한 집에 사는데 겉만 부부이고 남과 별로 다르지 않는 형식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명 보여지는 겉모습만 부부입니다.
겉모습만 부부는 어느 한쪽이 갈등 상황을 대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생기는 거군요.
네.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무작정 피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관계 방식으로 인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체념하는 마음을 가진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계속 갈등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반복해서 싸우는 것을 지겨워하면서 아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조차 안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결국 자녀들에게 가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자매님의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는지요? 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율 과정을 거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면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기억하는 저희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하면은 그 한 3, 4일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각자 하실 거 하고 그러다가 뭐 한두 마디 하시다가 뭐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두 마디 하다가 며칠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네. 예, 언제 싸웠냐는 듯이 네. 예,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셨군요. 아, 그래도 그렇게 크게 싸우지는 않으셨나 봐요.
아, 많이 싸우긴 했는데.
네, 자주 빈도는 예, 많이 싸우셨는데 네. 어떤 강도는 뭐 크게 폭력적인 성향이 보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셨나 봐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의 부모는 어떠셨나요? 부모님들은?
제 기억에 부모님들은 직업 특성상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서
네.
남들보다는 덜 싸웠을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래도 다른 부부들처럼 다툼도 하는데
네.
그때는 저희가 어렸을 때 철이 없으면 형제들과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네. 방으로 이동해서 뭐 영화를 보거나 그 시간을 피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부모님은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어른으로서의 현명한 처사보다는
네.
자기들의 감정에 더 집중하고 충실했던 것 같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도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어떠한 감정에 치우쳐서 싸우시는 모습을 피해서 예,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지금 떠오르시네요.
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조선 신사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감정은 알아봐주지 않으면 계속 알아봐달라고 칭얼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부에게는요, 자신들이 처리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처리할 쓰레기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 쓰레기통을 만드는 것이군요.
네.
가장 가깝고 연약한 자녀들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 쉽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한 자녀나 배우자를 닮은 자녀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을 보기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에게 처리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만만한 자녀나 타인에게로 그 부정적인 감정이 향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죠. 즉 감정 쓰레기통의 역할을 하게 된 자녀는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감정을 억압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앞 사례의 민수 씨처럼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줄 마음의 그릇이 못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오히려 더 억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들로 인해서 자녀들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로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하지 못한 관계 방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안 싸우는 것보다 멋있게 싸우는 방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부부 문제를 목표만 두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짜 부부싸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희 부모님들만 봐도 뭐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닌 아주 사소한 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사소한 말다툼이 어처구니 없이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술, 외도, 자녀 문제, 성격 차이 등 부부싸움은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많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부부싸움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부부싸움의 밑바닥엔 부부 간의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아,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라면 마음 알아주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면 위로가 되고 배려받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내 편이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랑하는 나그네가 아내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내 편이 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될까요? 자, 북조선 신자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외롭고 무섭고 불안한 감정이 밀려올 때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소리쳐 부를 수는 없지만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지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께서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의 마음을 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또 위로하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네.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세 개의 단어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개의 단어요?
네.
어떤 단어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정체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이고요. 이게 첫 번째 단어고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정체성.
정체성.
네. 소망.
소망.
네. 인내.
인내.
네. 맞습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소망. 그리고 인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전서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갖도록 해서 인내해주게 합니다. 시험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정체성, 즉 우리는 누구인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5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특별히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구절들과 연결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구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할까요?
네. 4절에 나오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할 때 너희와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너희, 즉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3절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바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너희는 누구이냐? 그리고 3절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할 때 대답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다. 우리 한번 이제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에게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 뭘까? 여러분들은 이 능력을 이렇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통 말하는데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 어떤 일을 잘 해내면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죠. 그럴 수 있긴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을 잘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네요. 그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이 지위가 높고 또 돈이 많아서
네.
어려운 여러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면 또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주위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어떤 지위나 명예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인가, 능력 있는 성도들인가,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능력이 있는 성도들인가,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하거나 지위가 높거나 명예와 돈을 가진 성도들인가, 어떤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고난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해코지를 해요. 그럼 베드로 전서의 교회가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 높은 지위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을 잘한다거나 높은 지위나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우리가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능력을 얘기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대답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목사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가 불안하고 두려운데요?
때로는 이런 거대한 세상 또 죄의 유혹들, 또 시험거리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세상의 죄와 유혹과 시험들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떠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목사지만. 저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북이 계신 성도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북이 계신 성도들은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실 텐데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다. 혹시 본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저는 해봤어요. 혹시 우리 두 분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있구나. 이러다가 내가 주님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하고 두려운 적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언제 그렇냐면요. 이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불안감이 들 때
네,
조금 믿음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들 때,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을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그런 믿음이 막 확고하지 못할 때, 그렇게 적고 그런 일 때문에 불안해할 때 그렇거든.
맞아요.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네, 저는 인간 관계에서 좀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제가 그 마음이 넓어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한결같지가 않다. 이런 걸 느낄 때 제가 믿음이 약한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하고 두려워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또 힘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때리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기도 하실 거고 우리 연약하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을 따를 만한 은혜가 없다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아멘.
예, 아멘. 그 기독교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건 어떤 교리일까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성도는 은혜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 즉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없다는 거네요.
그죠.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 거듭난 자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유혹을 받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결코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이 이 세상의 죄와 유혹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자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네.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 안정감을 주는 거네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네, 여기서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조건의 반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능력이 철저히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건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능력의 근원은 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진지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과 경건의 싸움은 얼마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내 능력을 의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신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속에서 혹은 우리의 나눔에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네, 저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네, 2개, 3개 다 얘기해도 돼요.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요거랑 이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네, 그게 좀 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아, 왜 와닿았을까요? 이 두 단어가.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왠지 제가 그 제 고향 저기 북조선을 떠나서 네 여기 온 게 자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지금 마음에 와닿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저희가 사랑하는 도다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정리를 하잖아요. 저희를 진짜 하나님은 저희를 믿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 사랑할 네. 것이다라가 아니라 네. 사랑하는 도다 해서
네. 우리 지수자매님이 여기에서 그러면 너희라고 말하지 말고
네.
우리라고 말하지 말고 나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름을 넣어 보기도 하고
예수를 지수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읽어야지만 묵상이에요. 왜냐하면 묵상은 설교는 대중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큐티와 묵상은 지수자매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라는 단어보다는 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네.
맞겠죠. 그래서 그런 감동이 됐다면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나 나는 사랑하는구나
네.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네, 저는 말씀 속에 목사님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되게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가끔씩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있죠.
네,
맞아요.
다시 돌아오기 힘든데 그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고 제가 다시 돌아왔고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을까?
맞아, 하나님의 네. 능력이었죠.
그래서 더 그 안정감을 가졌는 게
맞아요. 안정감을 느끼죠.
네, 저희가 죄를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네
맞아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딱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또 죄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하니까
맞아요.
네,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걸 느껴서 좋았습니다.
네, 우리 은미자매님이 안정감을 느끼고 또 사랑을 느꼈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좀 좋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를 네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좀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네, 갖게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야 되겠다.
네, 네 좀 알아가야겠다. 네, 라는 마음도 생기고.
네.
아, 좋습니다. 네. 귀한 적용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아까 나눔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 내용과 이제 이어진다면 저의 교만함, 자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러더라도 이제 다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다시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잃지 않는 거, 그거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우리 겸손함을 잃지 않겠다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네. 우리 북이 계시 성도의 여러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계십니다. 북이 계실 때,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